이 노아의 세 아들은 어떻게 보면은 노아 이후에 이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가 이제 중요한 시기인 것은 노아 때 이제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 이후에 이제 이세 아들이 이제 각 여러 지역으로 퍼지잖아요. 근데 노아의 아들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샘함 야벳의 그 아들들 때부터 이 지구가 원래는 대륙이 나눠지지 않았었잖아요. 대륙이 나눠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모여 살기가 참 좋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노아 이후에 샘함 야벳 그 이제 아들들도 보겠지만 샘족 그 자손들 이제 벨렉이라는 그 아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 대륙이 나눠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륙이 나눠지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몇 대가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흐름을 좀 이해하는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다루는 게좀 필요하다 간단하게라도 생각이 들고요. 이 샘과 함과 야벳은 그 샘함 야벳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름을 언급할 때 이제 장자 그 장남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장남 그다음에 뭐 차남 그다음에 막내 이렇게 보통 순서를 나누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은 다릅니다. 항상 성경은 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꼭 장남인 건 아니에요. 중요한 인물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샘, 함, 야벳 이렇게 좀 중요한 그 순서대로 좀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더라도 항상 보면은 이제 좀 중요한 사람들이 항상 그 똑같은 이름 중에서도 먼저 이렇게 언급되는 거. 요즘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바울이 소개될 때도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이 이끌어왔잖아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 이렇게 해서 처음에 1차 여행 갈때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등장이 했다. 이름이 소개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나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런 이제 허락하심 안에서 이런 그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샘함 야벳도 샘이 장남은 아닙니다. 샘이 장남은 아니고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믿기로는 야벳이 장남이고 샘이 둘째고 함이 이제 막내인 걸로 이렇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샘이 그 제일 먼저 이제 소개되는 것은 샘의 이제 이름은 이제 명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성, 명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명성을 얻는 거 그런 이제 명성인 것이죠. 이들이 이제 그 태어난 그 샘과 함과 야벳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봤지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이 샘과 함과 야벳이 그때 이제 그때쯤에 이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샘과 함과 야벳은 특히 이제 샘에 대해서 먼저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샘과 함과 야벳이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매우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봤고 또 정황상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이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참여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은 이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그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또 이 방주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아들 샘과 함께 아베 이제 우리가 이 살펴보고 있는 샘도 만일에 이 당시 그 상황이 이제 지금보다 더 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심하게 그러니까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막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거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샘과 함과 야벳이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사귀고 그러다 보면 세상 친구들하고 친해지게 되면 같이 놀러도 가고 뭐 그때는 달랐겠습니까? 뭐 그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았을 텐데 같이 모여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또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빠질 수가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보면은 샘과 함과 야벳은 특히 이제 이 샘 같은 경우에도 봐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이 샘 함 야벳이 참 어찌 됐든 간에 이들이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하고 또 방주를 지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정황을 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은 만일 샘이나 야벳이 이런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이런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는 이런 일들 그런데 자녀들조차도 사실 부모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이상해. 친구들 만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야 너네 아빠 이상한 사람 아니냐? 뭐 맨날 돈은 안 벌고 나가서 뭐 나무나 맨날 자르고 땅이나 고르고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너네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나무 잘러. 뭐 이러고 대화했을 거 아니야? 근데 샘과 함과 야벳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의 이 그냥 단순히 아버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제가 볼 땐 충분히 방주를 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이들이 결혼해서 이 아내들까지 방주로 데려갔다라는 것은 이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이쁜 여자 만나서 따라가서 결혼합시다 해갖고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런 아내들을 선택하고 또 그런 아내들과 함께 믿음으로 방주에 같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롯을 보면 롯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성경에 보면 롯이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의 딸들을 겨우 거기서 데리고 나왔지만 이 딸들이 그들과 결혼하기로 한 남편들 데리고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보면은 또 그 아빠와 이런 관계를 맺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 세 아들은 그냥 노아만 생각할 때 그냥 아들은 덤으로 세 명 그냥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아내들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들이 이런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수많은 그 짐승들을 다 방주에 데리고 와서 이 먹이는 거 이런 거 누가 했겠어요? 노아가 다 하지 않았잖아요. 아들들이 했을 거고 아내들이 다 이거 도와줘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샘이나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은 뭐 이렇게 샘과 함과 야벳 중에서 좀안 좋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샘과 함과 야벳은 이들의 믿음으로 아내를 선택하고 이들의 믿음의 행동 방주에 들어간 이런 것들,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샘과 야벳은 이제 함보다도 그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이제 함이 말했을 때, 이 샘과 야벳의 행동은 어땠느냐? 이제 술 취해서 노아가 있었죠.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때 함은 그것을 보고 형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꿈쳐서 가서 이것을 아버지를 덮어줬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이러한 행동은 그냥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한게 아니고 샘이나 이 야벳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은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심, 또 사랑, 또 배려, 이러한 그 샘이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함하고 비교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샘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둘째 아들로 보이는데요. 이제 근거되는 게 창세기 5장 32절과 6장 10절 또 10장 21절, 9장 24절에 보면은 그 이제 샘이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10장 21절에 보니까 샘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러니까 그형 야벳의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러분 그 개역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이 10장 21절이 그 이제 형과 동생이 좀 바뀌어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으니 샘이 야벳의 동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벳이 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샘이 에벨의 조상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에벨이 중요한 인물인데 에벨이라는 인물은 샘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인 거죠. 증손자. 손자가 아니고 그 아들이, 손자의 이제 아들이니까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에벨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에벨이 이제 헤벨로도 발음이 돼서 이 헤벨이라는 그 발음이 발음으로부터 이렇게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그것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냐? 바로 이제 유대인들은 에벨이 헤벨, 그래서 히브리 이렇게 유래된 것으로, 그래서 이 에벨이 이 히브리 민족의 이제 가장 이제 그 히브리인 할때그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 에벨의 그 조상의 조상이니까 이제 이 샘이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샘은 60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창세기 11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샘이 둘째 아들이면서도 항상 성경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것은 샘이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샘은 죽음을 앞둔 그의 아버지에게서 복을 받았고, 창세기 9장 26절에 나오죠. 그의 계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샘에 대해서 대언하기를 주곧 샘의 하나님 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대언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샘은 장자의 계보에 계수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과 명성을 얻게 됐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명성이잖아요.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에 대해서 잠깐 보면, 함은 그 뜻이 탔다, 검다, 뜨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뜨겁다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 뜨거 이런 그런 뜨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그 열대 서식지의 그 뜨거움의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함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아마 이제 막내 셋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9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본 것으로 인해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함이 비록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행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같이 지었고 또 아내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함이 물론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런 것들을 이게 가리지 못한 이런 잘못을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이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그런 그 벌거벗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성적인 행위가 있지 않았었겠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것을 성경학자들의 그런 그 의견을 뭐 저는 그냥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성행위를 어떤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뭐 뭔가 만졌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이제 정황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뭐 꼭 이렇다 저렇다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잘 판단해서 믿음 안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이 함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냥 보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데 이거를 눈이 있는 사람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어쨌든 간에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있으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 게 잘못이면 우리는 지금 다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있는데 죄 안 질 수 없잖아요. 다 그냥 보고 있으면 다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이 무엇이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는 것으로 그냥 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잘못 그러니까 뭔가 잘못 봤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보면 눈 감거나 뭐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보고 이거를 함이 바로 행동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볼 수는 있지만 그 보고 나서 아버지 벌거벗었으면 이걸 계속 보지 말고 뭔가 덮을 것 같다가 그냥 가서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함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형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줘야 되는데 덮지 않고 가서 형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형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어쨌든 간에 문 열고 또 뭐 뒷걸음도 쳤지만 어쨌든 간에 문 열는 순간에 어쨌든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 안에는 벗은 것, 벌거벗은 것, 이것은 수치라는 것은 이미 아담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옷을 입잖아요. 근데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함이 그것을 봤다면 아버지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덮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그 수치를 그대로 두는 것이에요. 예. 저는 이런 행동이 이 함이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함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수치를 그대로 두고 보는 것 이것은 올바르지 못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옷을 취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말고 덮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그냥 두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형들이 자기가 얘기해서 형들이 와서 옷 가져가서 덮어줬지만 만약에 형들이 안 오고 뭐 다른 사람들이 왔다고 뭐 아내들도 와서 뭐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모르고 들어가서 봤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큰 수치가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방조 죄에 대한 방조죄라는 게 있잖아요. 방조죄. 법률적으로 이 방조죄의 그 용어가 뭐냐면 저거 찾아보니까 남의 범죄를 거들어 도와주는 모든 행위가 방조죄래요. 지금 함이 뭐 하고 있냐면 방조죄. 남이 범죄, 그러니까 남의 범죄를 거들어 도와주는 모든 행위. 함도 노아가 술 취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노아는 술 취해서 자기를 주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으면 이거를 덮어줬으면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볼수 있도록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함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이제 요 부분이 좀 논란이 되죠.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이 저주를 받느냐? 예, 이 부분은 참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예, 가나안이 이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예, 이 자리에 같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이것을 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뭐 저는 성경에 뭐 표현이 그렇게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 함이 자신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의 아들 가나안 또한 아버지의 수치가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함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아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의 아버지였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남부 아라비아 사람들, 또 이디오피아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의 선조가 되었다라고 이게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면 알수 있고요.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 그리고 시편 105편 23절에 보니까 이 이집트 땅이 함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벳을 보면 야벳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면요. 야벳은 이름이 아름다움, 그로 창대케 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장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야벳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형제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고 방주에 들어갔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간 것, 이것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야벳은 샘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자,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자 뒷걸음질 쳐서 같이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샘의 장막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야벳의 일곱 아들, 이제 이게 이제 일곱 아들이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그 일곱 아들은 그 후손들과 더불어서 유럽의 대부분과 아시아 북쪽에 거주했으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렇게 점유하는 야벳의 후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벳의 이름이 확장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야벳의 후손들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야벳이 유럽, 아시아 북부,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아메리카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벳의 이 넓은 확장이라는 그 뜻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 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샘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볼 때, 샘과 야벳, 그리고 함이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좀 적용해 볼 때, 이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어줬던 샘과 야벳,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이 함의 이 함, 이세 아들의 행동이 매우 대조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잠언 12장 1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샘, 야베처럼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예,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예, 이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예, 수치스러운 그 몸을 아담과 이브의 몸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 우리들 또한 죄의 수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덮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 이런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볼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노아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두 가지만 더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 노아, 많은 학자들이 이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이름을 무드셀라의 이름, 그 해석이 무드셀라가 그가 죽으면 오리라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예, 무드셀라가 여러분 죽을 때 노아 형수가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형수가 일어났다는 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969세를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의 경고를 하신 거예요. 969년 동안. 그리고 969년을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노아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더 경고를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러고 즉시 하시지 않고 무려 969년을 기다리셨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하나님 기다려 주신다라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죄인들을 무조건 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그 사악함이 빠르게 진행되느냐.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우리가 노아를 살펴볼 때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점점 더 사악해져서 그것이 극에 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온 세상을 멸할 건데 너가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너가 지어서 너의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이후에 노아 이후에 홍수 이후에 샘이 100세에 아르박스를 낳았어요. 100살이 이제 샘이 100살이 됐을 때가 샘이 98세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2년 후에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르박삿이 35년 돼서 살라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살라가 30세가 되어서 에벨을 낳았고, 에벨이 34세가 되어서 벨렉을 낳았어요. 이 벨렉 때에 땅이 나눠졌습니다. 벨렉이 30세가 됐을 때 루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루가 32세에 수룩을 낳았습니다. 수룩이 30세에 나홀을 낳았어요.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몇 년이 대략 가냐면 220년 정도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데라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여호수아기 24장 2절에 보니까 이방신 섬겼다 그랬어요. 홍수가 지나고 나서 200년, 홍수 이후에 한 2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온 세상을 멸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2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이방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홍수 이후에 200년도 지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인간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 믿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라는 거. 이것이 이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참으로 소망이 없다.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홍수 이후에 계속해서 또 사람들이 사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인간에게 인간이라는 그 존재에게 새로운 시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는 민족. 예.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그 호칭을 주시면서 이제 한 민족을 선택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사악함이 있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이제 아브라함의 때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볼때참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만 선택했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건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줘도 구원 못 받는 거죠. 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참 그냥 이것을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것을 또 우리들 또한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는 이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